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때가 소년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은 BC 605년이라 그러는데요. 그 때부터 지금 그 다리오 왕이 될 때까지 우리 벨세살 왕이 죽음으로 62세 때 다리오 왕이 그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데요. 그 때가 얼만큼이나 걸렸냐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57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니엘은 할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때예요. 그러할 때에도 그 다니엘에게는 그 하나님의 손길,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이상을 보이심으로써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이렇게 다루시는 그러한 손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손길이라는 것은 심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왜 하나님 때리시고라는 말도 사람들이 쓰잖아요. 채찍으로 때리시고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튼튼하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각자에게 그때그때 어떠한 그 방도로서 하시는지, 그거는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왜? 그 사람에게 맞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함과 그 사람의 어떤 그릇됨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두신 소원에 따라서 주신 은사와 그런 모든 다루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린 것또 성숙한 것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우리의 어떠한 잣대로 하나님의 하심을 손길을 정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사탄이 또 그거를 틈타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우리의 그 머리로서 정해놓고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혼란하게 생각하도록 그 역사하는 미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옳고 스스로 안다 하고 스스로 뭐를 할수 있다고 하는 그 우리의 스스로를 의지한 모든 것이 다 사탄에게는 틈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다루심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받지 못하게끔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예수님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무릎 꿇어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다니엘에게는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그 상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당연하지요. 지금 60년 가까이 지난 그 다니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지금 사방에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있는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이라는 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더 이렇게 연로해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자기만 알다가도 왜 나이가 들면 주위가 보여지는 것처럼,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지. 그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이 지금 9장의 중보 기도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그에게 그 연수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70년이 있으면 그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와서 뭐 지금 57년이나 지났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그러한 그 소망, 그 정말 숫자를 세고 있는 그 다니엘,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두의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옛날 그대로를 되풀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이나 많은 나라에 흩어지게 된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이 성경에는 징계라고 나타나 있지만 그 징계가 결국은 우리를 다만 괴롭히는 것이나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거룩하게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살수 있도록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손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마귀 자식이었기 때문에요. 제멋대로 살고 자기의 그 임의대로 자의대로 행하여서 결국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 만족을 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태어난 소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굶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다 낮아지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결혼 생활이 다 불편 안 되고, 아기를 못 낳게 되고, 우리가 병들게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의 육을 좇아 살면은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예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수 없게 된다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편안하고 세상에서 뭐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 정도의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별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 지으신 바 되고 살리우신 바 되는 그 인생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금 자의로 스스로 높아져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생의 눈에 비치는 자기의 그 잣대에서 보이는 그 선악으로 죄를 따집니다. 근데 죄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죄지만 그 이전에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은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욕을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죄를 세고 있어서 다 알아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라는 거는 우리의 근본적인 갖고 태어난 그 육이 스스로 살고자 하고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만족하고 뭐든지 스스로 하는 그러한 모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등 돌린 교만이요 그리고 불순종이요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회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안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하려고 그래요.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 저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죄값은 죽음이지요. 그래서 인생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죄값이 무슨 가난함이든지 또 죄값이 무슨 누가 죽는다든지 죄값이 또 우리가 병든다든지 죄값이 무슨 회사가 망한다든지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정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벌주는 하나님으로서 언제든지 그 앞에서 내가 정말 회칠이라도 해서 하나님한테 벌안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바벨탑을 왜 짓게 됐냐면은 그들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세상에 흩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그벌 주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대책을 세우자 하신 거예요. 안 주시겠다 그랬는데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남자를 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 친구들이 그 타는 풀무 속에 던져질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풀무 속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인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러시지 아니할지라도는 그들이 구원이 풀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과 행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 다 뭔가 내가 매맞을 것 같고요.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내게 아프고 싫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요. 아픈 자를 치유하는 거요. 더러움을 깨끗게 해주는 거요. 치우침을 수정해 주는 것이요. 우리의 악한 모든 것을 제하여 주는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흩어졌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그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아니면은 그가 하나님의 그, 정말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는 알수 없으나 결국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하나님의 이때가 때지요. 그때에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가 지금 선지자로서의 그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선지서에 들어 있는데 이 다니엘을 통한 그 계시, 묵시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웠다 하는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 포로로 간 다음에 그냥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그왕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 다니엘이기 때문에 사실 선지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그 선지자로서의 정말 반열에 집어넣어서 다니엘서를 그 대선지서에 집어넣어 주신 것은 이 9장에 있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그냥 보았다.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언자로서의 그러한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글을 남김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선포하심을 전달하는 그러한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셨나. 그를 정말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살아 역사하심을 바벨론의 왕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바벨론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벨론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그나마 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9장에 지금 보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보의 기도는 우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만한 크신 분입니다. 높고 높으신 크신 분이고 두려워할 만하다는 것은 벌을 두려워한다는 것보다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벌만 두려워해요. 그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심판에 맞게 살아야 한다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예 잘못 살 걸로, 잘못 산 걸로 그냥 포기 상태 같이, 응? 그냥 벌 받을 것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 정말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새 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벌만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진 자가 그냥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 벌을 싫어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비추심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을 좇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와야 되는 거, 도우심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왜 구해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구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 원하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나, 그 마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인가를 하나님께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지 못하고, 금방 미혹당하기 쉬운 그러한 어리석은 자여, 어린아이 같은 자여, 정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저인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주장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게 그 나라와 의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썩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의 회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 절대적인 도움과 모든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보장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수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시겠어요? 다니엘이 고백하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공의로우시죠. 그 심판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거룩한 것이고 옳고 진실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에 뭐라고 있냐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심판으로 생각을 하면은 모든 인생은 다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멸망해야 돼요.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뭐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범죄한 아담과 그 아담의 저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왜 성경을 주시고 왜 자꾸 말씀하시고 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나? 그것은 그 범죄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원해서, 죽지 않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자비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정말 죄의 종으로서 살아, 마귀 자식으로서 익숙되어 있는 그 우리의 모든 성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코 우리에게 짐지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 다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좇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의를 좇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그런데 성도들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속제물과 그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 대신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선포하고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성령님의 그 보내심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할때 필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자기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하라고 성령님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그대로 살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은 하나도 못해도 하나님의 하게 하심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하게 하심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는 그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데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나의 사는 방식에서 그 예전의 나에서 돌이키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돌이키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나를 위해서 살던 그 목적을 돌이키고 내 마음대로 하던 그런 모든 방식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죄였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킨다는 거는 죄 짓는 방식에서 돌이키고 죄 짓는 그 방향에서 돌이키고 죄 짓는 그 길에서 돌이키고 그 죄된 생각에서 다 돌이키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별로 뭘 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스스로 의인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죄 짓지 않는,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삶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그러니까 그의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에서 온 의지, 그의 어떠한 언행심사가 전부 하나님 앞에 거룩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의 생활 속에서 그는 실수가 없었다. 그의 말에는 정말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다스리고 혀에 실수가 없으면 몸도 온전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말에서 실수하는 그런 실수가 다니엘에게 전혀 없었다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그 올바른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받을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비추심을 받고 자기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지 결코 스스로 죄안 짓고 스스로 의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자기가 하나가 되어서 그 중보하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지금 회개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그 회개가 자기의 회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가 아니라 죄인인 다니엘이 죄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리에 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긍휼이 정말 무궁무진하신 분인지 다니엘이 그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분의 심판도 믿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나야만 되는 일인 것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고, 그를 죄를 묻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비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서에 정말 자기가 그 너무나 좌절하고, 너무나 그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심에 어떠한 것을 회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제껏 해오셨는지를 회상하게 해주셔요. 그러므로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우리가 진멸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 애가 3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보면은 그 에레미야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에 대한 신뢰가 지금 품어, 저기, 같이, 이렇게 품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은 회개해서 중보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는 용서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믿으면 나아가서 용서를 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해야만 사실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본능적으로 뭐예요? 매든 사람 앞에서는 뒤로 도망가지요. 숨지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나무 뒤에 숨었고 나뭇잎으로 자기들을 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결국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살리시는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 그것은 하나님, 우린 이미 범죄했습니다. 우린 지금 이미 잘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행악했어요. 그리고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한 걸 우리가 듣지 않았어요. 듣고 행하지 않은 것도 듣지 않은 거지만, 말씀하시는데 귀 기울이지 않은 것도 듣지 않은 것이고요. 물으라 했는데 묻지 않은 것도 사실은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행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귀 기울이지 않는 거, 그냥 흘려버리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 그것도 듣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묻지 않는 건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딴 사람에게는 물어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정말 매일 회개할 일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일이 없어요. 책망하시는 일이 없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그 이사야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그 안팎으로 일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지금 흰 눈처럼 희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범죄했는데 그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나가니까 지금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는, 다시 말하면 징계의 손길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손길이지요. 그래서 70년이라는 그 년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그 마음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그 마음의 자리를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새 늘 얘기하듯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훨씬 더 선명하게 지킬 수 있었으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먼저 고백하는 그 다니엘, 이거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요. 내가 뭐 벌레만도 못하고 뭐하고 막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나를 벌레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자기를 자학하고요. 그렇지만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리는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속에서 이러고 나오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업세여기고 내가 왜 이꼴을 당해야 되나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물어 따져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의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직함이에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가 아니라 죄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 잘한 거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안 돼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우리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다. 아, 로마서 3장에 써 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다. 행위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지 아무도 없다. 다 알지요. 그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는 어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고, 맨날 내가 뭘 잘했고, 뭐를 정말 선했고, 내가 뭐를 착했고, 내가 뭐를 사랑했고, 다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내 공로 삼아서, 내 영광 삼아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또 높아진 것이요. 그리고 범죄하는 것인지. 지금 다니엘이 말한 대로 이미 범죄해서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지난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지금 지난 일로 비춤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비춤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랬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나안 그래. 지금 하나님은 오늘도 그 거룩한 심판대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지를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거를 비추시고 그것 모든 감춰진 것들을 다빛 가운데 꺼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감춰진 모든 것을 다 벌거숭이 되게 해요.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정말 이렇게 숨겨져 있냐. 말씀이 어느 양날 달린 그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을 가르고 그리고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예리함, 그러한 정말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과 생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빗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꺼집어내 주시는 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함이요. 씻어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때 차원에서 하나님 더 비춰주세요. 나더 깨끗해지기 원해요. 더 거룩해지기 원해요. 우리의 회개는 정말 해도 해도 또 나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그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우리가 받으니까 회개의 열매는 기쁨이지요. 감사지요. 그리고 감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계속 여겨 주시고 계속 귀히 여겨 주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보장해 주시니까.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 같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까 우리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고 뭐가 그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다 죄, 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오해가 돼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그것이 벌이 아니라는 건 그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벌 내리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벌은 죽음에서 벌써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가 높아진들 가진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여기서 지금 튼튼하다 한들 아름답다 한들 뭐 한다들 그것이 죽어가는 그거에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정말 시체가 썩을 건데 그 썩어가는 모든 일들이 지금 살았다고 지금 괜찮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하나님의 그 범죄함으로써 말씀을 거스림으로써 우리에게 온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온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그리고 또 여러 그각 지역으로 흩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을 드러낸 일이라라고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면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벌은 아니지만 징계라는 거는 벌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훈련시키시는 것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8장에 봤을 때그 다니엘이 나타난 가브리엘을 보고 두려워가지고서 막 벌벌 떨어 엎드릴 때에 그를 잠재우죠. 다니엘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깊이 잠이 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가로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땅에 엎드렸을 때 그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깨워서 그리고 어루만져서 그리고 세워주셔서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너무 떨고 있고 그러고 굳어 있으면 우리가 뭘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다루셔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정신 차려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길을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경우는 그 잠들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귀 기울이지 않고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행악하고 반역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들 제대로 제자리에 서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흩으시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내가 설 자리 어딘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어떡하지? 뭔가를 이렇게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막 사는데도 막 가면 어떡해요? 돌이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그 자동차는 아무리 잘 달려도 가장 위험한 자동차입니다. 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집어넣어 주실 때는 서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지금 각 곳에 흩어져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기가 지금 어떠한 자리인가? 우리 요나서를 볼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욥바에서 배를 탔을 때에 깊이 뱃속에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지요. 그리고 그 선장을 통해서 네가 누군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말하게끔 하세요.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고 있는 것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자기를 바닷속에 던지라고까지 합니다. 우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왜 사는 것인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정시켜 주셔서 자리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가도 모르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탕진을 했는데 잘 살았더라 하면은 아버지 집에 뭐 하러 들어오겠어요? 근데 탕진해가지고 그가 그 돼지 먹이까지 먹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갔을 때내 집이 누구, 어디지,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죠. 그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지금 그러한 탕자가 그길 잃은 양이 지금 떠난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한을 두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건 약속하셨어요. 그거 약속을 알아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힘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은 회복이구나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긴 시간, 그에게 있어서는 일생이잖아요. 그긴 시간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두에게 부끄럽게 하시고 다 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두셨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거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다.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아까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악이 있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요 모든 것의 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길이면 이거는 길이 아니야. 이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다른 모든 거는 하나님이 될수 없어.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심판은 징역 몇 년, 그게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죄가 있어, 없어, 이게 죄야, 아니야를 말해주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선언할 수 있는, 그거를 선포하고 땅땅 할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거룩하고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워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죄만 짓지 않으면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심판은 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는 보호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죄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죄가 아니야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죄가 아니야 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요. 그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뭐 이러쿵 저러쿵 별별 말이 많다 할지라도 그거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함은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그것을 하고 싶어서 그 따먹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알게 된그 선악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내가 옳고 그름을 가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노는 것이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범죄함이라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이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법이지요. 그래야 지혜도 오고 지식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 옮겨주셨잖아요.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우리의 모든 육을 우리에게서 다 떠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장사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아는 얘긴데, 머리로 다 알고 있는 얘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뭔가가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그 우리 속에서 요거는 육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요거는 죄고,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거는 내 생각의 것이요,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영과 혼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 것을 갈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땅에서 살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이 지금 우리의 범죄함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거슬려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높아져서 행악했지요. 자기 멋대로 살았지요.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지요. 자기 선한 대로 살았지요. 자기 식으로 살았지요. 다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는 옳은 일, 사랑하는 일, 겸손한 일,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했다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악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살려주시는 자리에 있지 않고 스스로 사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세상 사람의 눈과 그 세상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칭찬받고 거기에서 역임받고 그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는 그런 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들어버렸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한 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묻지 않는 것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지요. 물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요. 알지 않으면은 물어볼 수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갖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때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에게 들으려고도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살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한테 뭐예요? 높아진 것이요? 거스리는 것이요? 낯을 피하는 것이요? 불순종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고, 정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범죄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자 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손길입니다. 주께 사유하심이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려 함이니이다. 시편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뭐가 악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다 죄니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는 것도 다 죄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약해서 못해요. 하나님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죄로 먼저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회개의 열매가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는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병자들을 고치러 왔고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요. 계시록에도 교회들에 대해서 쓴그 성령의 편지가, 일곱 교회에 쓴 편지가 회개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 그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음을 드러내서 회개시키고 죄를 죄로 고백함으로써 깨끗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으로 통해서 죄를 토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유하심을 받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분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하여 의로 인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심판주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모든 심판이 다 옳은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 믿는 자의 자녀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시작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분을 쫓아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에는 정말 은혜의 때, 우리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구원이 필요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고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고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러한 우리인 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감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요, 무슨 밥잘 먹고 저렇게 부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죠. 주신 기쁨, 주신 평강, 그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누리는 거죠. 그것을 오늘도 정말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죄를 토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니엘의 무릎구름이 자신을 포함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또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우리의 비춤받은 죄를 토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그 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죄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더욱더 누리게 하시사 하나님 첫사랑이 회복되고 늘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잔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